안녕하세요. 수요성예배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한 주가 이렇게 금방 지나고 또 새로운 한 주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 은혜로 잘 또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여름철에는 시원한 냉수가 최고죠. 저희 삶의 뜨거운 자리, 또 갈급한 우리 심령에 우리 하나님의 시원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자의 자리에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후에 보시고 심히 좋았다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기쁨이셨던 저희 인간들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류의 고통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우리의 끊임없는 죄악으로 인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저희는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빨리 종식될 줄 알았던 상황이 장기화되어 가고 있지만 다시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희들의 마음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듯이 사탄의 종노릇을 하던 저희들을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 출애굽이 가능토록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출애굽한 사건을 기억하며 지금 저희들이 불평불만만 늘어놓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하여 고통과 신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자유와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이루어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주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영원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며 말씀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뉴저지 초대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 세워가는 사랑 공동체로라는 표어로 2020년을 시작하였으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있는 곳에서 서로 이웃을 돌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히 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박형은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들과 리더십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초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명동원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세상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나의 구원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 스타일이 좀 어떻습니까? 좀 도시틱합니까? 아니면 뉴욕틱한가요? 오늘 갈라디아에서 온 편지 7번째 시간 말씀의 제목 복음틱하다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께서 영국에서 몇 년간 일을 하시다 이제 미국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 영국에서 쓰시던 가구나 장식품들을 다 미국으로 가져왔습니다. 그 집에 갔더니 뭐 자줏빛 소파와 영국 왕실에서 쓸 법한 그런 고풍스러운 의자, 이 자그마한 벽걸이 소품들과 식기들, 그 물건들로 집을 꾸며놓았는데 꼭 영국 어느 가정집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함께 방문했던 분들이 집을 둘러보시면서 오, 이 집 분위기가 아주 영국틱하군요 하고 한마디씩 했습니다. 영국틱하다, 뭐 진짜 영국은 아니지만 그런 분위기가 난다는 거죠. 진짜는 아닌데 진짜 비스무리하게 흉내를 낼 때, 그런 분위기가 날 때 우리는 무슨 무슨 틱하다 하고 말하곤 합니다.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 복음틱하다. 사실 복음틱하다라는 이런 말은 있지도 않고 그냥 설교를 위해 만들어낸 그런 표현이지만 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습을 볼 때 나는 정말 이 복음에 지배받아 사는가, 아니면 그저 복음틱하게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반성처럼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크리스천이라고 하고 교회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내 감사의 주된 내용이 뭔가 생각해 볼 때, 또 내가 무엇 때문에 기쁜가 한번 되짚어 볼 때, 걱정이 생길 때 내가 찾는 것들, 나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 뭔가를 생각을 해보면, 또 평소에 나의 관심과 욕심이 어디에 있는가, 잠들 때 무엇보다 잠들고 일어나자마자 내가 듣고 내가 붙잡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이 복음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일에 예배를 참석하는 것,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 그것만으로 복음으로 산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런 한두 가지 종교적인 습관이 예수 믿는 나의 변화의 전부라면 우리는 복음에 지배받아 사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기보다는 크리스천 틱하다, 교회 틱하다, 복음 틱하다라는 그런 말에 해당하는 그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적으로 완벽할 수는 없죠. 그리고 이런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 찾게 되고 더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하는 것이 또 우리의 가장 즐겨 쓰는 변명이 된다는 것도 우리는 솔직히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는 의지조차 별로 없으면서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그래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참 애쓴다 하는 이런 평가조차도 우리 스스로가 서로에게 내려주는 게 아니라 타인들이 우리를 향해 내려줄 때 그때 그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이, 또 자녀들이, 친구들이 우리와 우리의 교회를 이렇게 봐준다면 그때 우리의 삶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복음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복음은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로 온 좋은 소식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선언이고 우리를 향한 선포입니다. 이제 너희들 그렇게 살아야 돼 하고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죠. 이제 너희는 새로운 길 위에 선 그런 사람들 되었다. 이제 전혀 다른 방향이 너희들에게 주어졌고 너희는 옛 세상에서 이제 새로운 삶, 새로운 세상으로 옮겨졌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강력한 선언이 우리에게 효력을 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침마다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이 복음의 좋은 소식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에 합당한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며 결단하는 그런 하루가 우리의 매일매일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되겠죠. 전에 걷는 길에서 이제 우리는 벗어났다. 전에 욕심내던 것에서 이제 나는 흥미를 잃은 자 되었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이제 다른 평안으로, 다른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다른 기쁨을 추구하고 다른 소망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선언하면서 이제 나는 그 누구도 아닌 내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그런 자 되었음을 날마다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것, 그런 다름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사는 사람들의 참된 모습이겠죠. 이런 삶의 변화와 또 드러나는 모습이 없이 그저 세례받고 예배 참석하고 봉사 한두 가지 하는 것만으로 복음 안에 산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그저 종교에 물든 복음틱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제가 드린 이런 말이 요즘 가뜩이나 위로가 필요한데 우리를 더 부담스럽게 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안하다, 평안하다, 잘한다, 잘한다 말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다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또 깨어나야 합니다. 코로나는 어쩌면 우리에게 복음틱한 모습을 벗어나게 하고 더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가까이 오시도록 요청하게 만드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가진 삶의 소망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맞았나? 어려운 시간 속에서 우리 신앙이 어떤 상황이고 내 믿음의 민낯은 어떤 모습인가를 다시 보게 하면서 우리는 이제 어디를 향해 걸어야 하고 누구를 온전히 붙잡고 의지해야 하는가 확실히 확인하게 만드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가리키는 곳으로 가고 복음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기로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앞선 갈라디아서 4장까지는 율법과 복음을 함께 비교하고 대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구원을 위해서는 율법이 무익할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하죠. 지난주 말씀처럼 율법은 초등학문이며 사람을 글과 규칙에 얽어매 놓고 그 조문들의 종이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바울은 주장하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또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사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고, 예수가 얻은 부활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얻게 되는 이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라고 바울은 설명하며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5장부터는 편지가 마무리되는 그러한 부분으로 접어듭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들 그리고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같은 형식을 띱니다. 언제나 편지의 끝부분에 가서는 그동안 앞부분에서 쭉 이야기했던 그런 교리적인 가르침들을 바탕으로 이제 그럼 우리가 교회가 되어 어떻게 실제적으로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또 그렇게 살아갈 것을 강조하면서 편지를 끝 마무리하게 됩니다. 바울의 편지 후반은 언제나 예수가 너희를 어떻게 변하게 했는가, 너희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증명하고 보이라라고 인생의 과제를 남기며 그렇게 편지를 언제나 마무리합니다. 왜 꼭 증명해야 됩니까? 내가 잘 믿으면 됐지 꼭 남에게 증명하면서 보여야 됩니까?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대답은 간단합니다. 드러내고 증명하고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더 살 수 있도록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더라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명하며 살아가는 이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숨겨질 수 없는 산 위의 동네가 되어서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가지고 밝히 드러나서 어둠 가운데 거한 이들을 빛으로 인도하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명령이셨죠. 그래서 바울도 언제나 예수님의 명령처럼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복음의 능력을 증명하며 살아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우리 한국에는 자랑으로 있습니다. 1948년 10월 여순 반란 사건 당시 그 자기의 두 아들이 죄 없이 총살을 당해 죽었습니다. 아들들의 장례식을 마치고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들을 죽인 남자를 찾아가죠. 그리고 그를 사형에 처하도록 경찰에 넘긴 것이 아니라 그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용서와 사랑의 결단을 우리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은 이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인이란 타인이 그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하기까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출석 잘해서가 아니요, 목사라고 해서가 아닙니다. 천당의 설명자만 되지 말고 천당에 앉을 자가 되도록 하십시오. 지옥의 설명자만 되지 말고 지옥 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집주인이 들어갈 때부터 문패가 바뀝니다. 기독교인은 기독, 즉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입니다. 참 제게도 너무 울림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란 복음틱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저게 복음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의 삶이구나, 무언가 다르구나, 저가 믿는 것이 저의 삶을 바꾸는구나, 저게 예수쟁이들이구나 하는 그런 인정이 나에게서가 아니라 타인에게서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이 자유는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어떤 자유일까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에 대한 자유입니다. 구원을 내가 이루어야 하는 데서 오는 모든 부담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정말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지키면, 이 정도 신을 기쁘게 하면, 이 정도 신께 빌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 가운데 드는 모든 불안함들을 벗어난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이 자유를 얻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 자유를 얻게 된 그런 자들 되었습니다. 그럼 이 자유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까요? 자유를 얻은 너희는 이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자유를 가지고 자유롭게 살라고 하지 않고 자유를 가지고 종이 되라고 하는 이 표현. 서로 종이 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는 이 말이 참 난해하면서도 재미있는 것 같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는 모든 땅과 동물을 다스리며 관리하는 그런 또한 권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와 권위는 섬기는 종된 모습을 통해 완전해집니다. 현재 이 땅이 겪는 지구의 온난화나 그리고 그로 인한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는 자연을 다스리라고 받은 자유와 권위를 가지고 착취하는 데만 사용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이 땅을 보살피고 또 자연을 서브하는 그런 종의 섬김이 있었다면 그때 자연에는 완전하고 행복한 통치가 일어나서 자연과 사람이 서로 보호를 받으며 평화를 누리고 살 수 있었을 겁니다. 또 우리가 수고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 불합리를 경험합니다. 이건 역시 자유와 권위를 가진 자들이 착취를 하기만 하지 섬기는 것으로 완전해지는 방식을 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종 우리는 언론에서 회사의 오너이고 최고 경영자이지만 함께 일하는 자들, 자기의 사원들을 섬기며 종의 마음으로 지내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최고의 권위, 최고의 자유를 가졌지만 서로 종이 되어 섬길 때 그 안에서 평화가 일어나고 자발적인 열심과 기쁨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유와 권위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와 권위가 타인을 위해 종이 되어 섬기는 것으로 사용될 때 거기에서 평화가 생기고 거기에서 기쁨과 위로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생겨나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가 우리 육체의 기쁨을 이루려는 그런 기회로 사용되지 않고 타인을 위한 섬김, 타인을 위한 돌봄, 그 종된 모습이 우리들 안에 서로서로 있을 때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희미하게라도 맛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 같은 그런 위로와 안식이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서로 종이 되어질 때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자기의 자유로 종이 되어서 섬기는 그런 독특한 삶의 방식이 성도와 교회 가운데 있을 때 더 이상 우리가 복음틱하다, 교회틱하다라는 이러한 부정적인 평판이 아니라 정말 다르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본받을만 하다, 참 좋다라는 그런 고백을 만들어내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겠죠.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나를 위한 더 큰 자유로움을 만드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와 불신자 모두를 위해, 즉 교회와 세상 모두를 종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 우리가 자유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섬김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뉴스를 볼 때, 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의 상황을 볼 때, 또 교회 안에 어떤 아픈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을 때, 혹은 그냥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떠오르게 하셨다라면 우리가 그때 그 순간 종의 모습으로 섬기고자 결단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생각들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섬기며 세상을 섬기려 하는 우리를 기쁘게 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또 그러한 일들을 정말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게 하는 그런 우리로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런 일들의 증인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제 이 자유를 가지고 종이 되는 방식을 율법과 관련하여 확장시켜 나갑니다. 14절 말씀이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율법의 모든 내용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귀결이 된다. 율법도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종이 되라라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참뜻, 율법의 정신이죠.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 또한 율법을 잘 아는 자들의 옆에 서면 세리는 더 몹쓸 사람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율법 교사들 옆에 창녀가 서면 그는 더 비참한 존재가 되었고 제사장과 서기관들 옆에 병든 자들이 서게 되면 그들은 더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을 뿐이었습니다.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한마디로 압축이 되는데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 비참하게 만들고 사회의 악 같은 그런 존재로 사람들에게 인식을 주는 그러한 기능을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것도 율법이 아니라 서로 종이 되어 섬기게 하는 이 복음이 율법의 참 의미를 완성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아프게 하고 내 시간, 내 인생, 이 모든 것들을 나만을 위해 소비하는 삶을 살면 서로를 멸망하게 하고 서로를 아프게 할 뿐이니 이 모든 삶을 주의 깊게 잘 살피라라고 이 원문에 보면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구원의 길, 이 복음의 길,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 안에서 자유롭게 그분께 순종하며 은혜와 감사로 살아가는 자들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자유하게 만드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바울은 사랑으로 서로 종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또한 요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자유를 주신 목적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사명을 놓칩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더 자유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자유롭고 더 편하고 더 눈치 보지 않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자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정말 큰 기쁨, 정말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이런 큰 기쁨과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요? 서로 종이 되어 섬기라는 겁니다. 어떤 식의 종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냐면 여기 사랑으로 종 노릇 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 서로 종이 되라라는 그런 의미이죠. 어떤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사랑인가? 그 구체적인 모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삶의 내용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리든 창녀든 병자든 슬픔에 고통당하는 자든 가난한 자든 어린아이든 누구든 예수님 옆에 서면 그들은 자기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예수님을 통해 느꼈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고마웠던지 자기가 잘못 살아왔던 그 자기 자신의 과거의 삶을 자발적으로 바꾸어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삶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변화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옆에 서는 자들은 모두가 자기의 고민과 고통을 이해하시며 귀 기울이시는 그 섬기는 예수님의 따뜻함을 경험하며 그들은 예수님 옆에서 안정감을 찾고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율법이 그들을 보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종이 되어 섬기는 그 모습이 그들을 보듬고 치료하며 천국을 맛보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면서 얼만큼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까? 너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부모, 우리의 자녀들조차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느낍니다. 그런데 또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는 이 사랑이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혼자 먹을 수 있는 것 나누는 것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는 사랑이죠. 내가 아끼는 것 나누고 나에게 돌아올 칭찬도 누군가와 나누고 나의 기쁨에 여러 가지 많은 조건과 상황들도 나누고 심지어 나의 슬픔조차도 나누는 것도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나만을 위해 쓰고 나만을 위해 소모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 우리는 서로를 아프게 하고 피차 물고 망하게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가르칩니다. 복음의 능력, 그 자유를 가지고 타인을 섬기는 종의 모습이 되라. 그리스도가 나에게 하신 그 사랑의 정도, 그 크기로 누군가를 섬기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자유이다. 그리고 나를 웃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을 교회와 세상 속에서 나누면 나를 사랑하는 만큼 그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이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시간, 우리 인생이 다른 것에 소모되지 않게 되며 복음틱하게 살아가지 않고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참된 길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유를 가졌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천대받는 땅 사마리아와 같은 내 삶에 들어와 주시고 병든 내 삶을 만지시고 나의 아픈 삶을 이해하시고 들어주신 그 섬김의 종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갇혀있고 종교 생활에 갇혀있는 그래서 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의 삶의 껍질을 깨뜨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복음틱한 모습이 아니라 참 잘한다고 만족하는 나의 헛된 종교적인 껍질을 또한 예수님은 온유하게 깨뜨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단하고 새롭게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틱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타인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천국을 나의 자리에서 만드는 그러한 현숙한 모습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틱한 그런 무늬만 있는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네가 믿는 것이 너를 바꾸게 하였구나 라는 내가 칭찬받고 또한 나의 칭찬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